광야 생활 40년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 후에 여리고 평지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나안성 하나하나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다 할례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셔서 용기와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주신 그 바탕에 근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실행해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숙제 앞에 이스라엘이 서게 됐습니다. 그 여리고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첫 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오래전부터 이 여리고는 수량이 풍부한 곳에 있고 사막을 지난 오아시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여서 여러 사람들이 내왕하고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이곳을 꼭 점령해야만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로 진격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전체의 서전과 같은 그런 개막전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 나가는 하나의 원칙처럼 제시되는 말씀이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 또한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는 이 전쟁의 첫 번 전쟁 여리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백성들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 말씀만 믿고 긴 세월을 기다렸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의 결과 역시 백성들의 신앙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 생진도 하고 전쟁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욱 중요한 전쟁이 아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6장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오늘 읽은 말씀은 여리고 성을 구체적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셋째는 이전에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내용이 22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 1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이 도시를 점령해 나가는 전쟁의 방법치고는 지나치게 단순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만큼 단순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맨 제사장들 뒤를 따라서 제사장들 인도를 받아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그렇게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제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방법이 과연 이 방법이 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미리 잘 이루어 두셨습니다. 그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여리고는 위축되어 있었고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모든 의지와 모든 용기를 다 꺾어버리신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의 승패가 미리 결정된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하라 하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 과정을 설명하시고 5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2절 말씀에 그 근본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시기 2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때문에 마음들이 녹아내리도록 만드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리고를 이미 다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맡겼다, 그를 걱정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다고 그들에게 용기 백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심을 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이미 맡겨주셨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든지 넉넉히 이스라엘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에 파종을 했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 결실치 못했는데, 그중에 어떤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을 그 시기가 예수님 사역의 중간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간기쯤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약간의 회의적인 생각이 생길 법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보입니다. 너무 좀 유약해 보입니다. 무슨 군대를 양성하다든지 군자금을 모은다든지 뭐 이런 좀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오리를 가자 그러던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줘라, 이것 달라면 저것까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버지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농사 짓는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도 최대로 생산될 수 있었던 이 맥시멈의 생산량이 파종된 씨앗의 7배에서 10배까지였답니다. 그 이상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이죠.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기술과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10배 넘어가기 어렵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맞으면 일곱 바퀴를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은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무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과연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했더니 이루어진 역사의 결과가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리고가 직접 무너지는 것이죠. 보시면 첫째 말씀하시는 것은 나팔불매 행진해라 그럽니다.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팔불매 행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를 잘 지키는 군대 모양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나팔불매 행진하라는 것은 하나님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용히 뒤따라라고 말씀합니다. 떠들지 말고 말을 서로 나누어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의 뒤를 뒤따라라 하는 겁니다. 조용히 뒤따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조용히 뒤따라야 멀리 앞서가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돌아올 때쯤 되면 앞장섰던 사람이 출발했던 곳에서 돌아왔을 때 뒷사람들은 출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행렬이 깁니다. 그런데 저마다 떠들고 말하기를 시작하면 앞서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뒷사람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적인 사인에 예민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무성해지게 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처럼 욥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가 폭풍우 가운데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수십만의 군대가 저마다 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논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귀 기울여 주의 음성 듣기에 전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수록 복잡한 일을 만났을수록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원칙이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들려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어정쩡한 중간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말이나 저런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길로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로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으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네 가지입니다.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했습니다. 이 여호와께 바친다는 말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멸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사람이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전쟁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일찍이 이미 모세가 신명기 7장 1절 이하에서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비록 좀 잔혹해 보이는 완전한 멸절을 명령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그 화근을 차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다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복의 근원 되어서 그들이 가진 신앙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고 배워서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나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해야 될 터인데 도리어 그들의 종교나 문화 이스라엘이 침식당하고 오염되기 시작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슨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멸절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은 라합의 가족은 꼭 구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지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끼리 약속이라고 하여 소홀히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신실히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또 두 정탐꾼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그러저런 연유로 해서 이 여리고 잡기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그 공로도 있는 것이어서 이 가정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약속을 재차 강조해 주십니다. 셋째는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물건이든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가지는 것은 욕심이죠. 그 욕심으로 거룩한 전쟁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약속, 이 명령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두 번째 전쟁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그것도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내 개인의, 나 한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이 거룩한 전쟁 오염시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은금, 동철 등 불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했습니다. 그나마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곳간에 드려서 하나님 섬기는데 사용되게 할지언정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도 사사로운 욕심 가지지 말고 전쟁 이겼다 전리품 취하듯 그런 것들을 소유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오염되지 않은 공동체로서의 성결한 모습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성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는 거룩한 전쟁, 우상 숭배의 모든 세력을 멸절하여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쟁,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어렵지 않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정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합의 가정이 결국은 두 정탐꾼들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모였던 모든 가족들을 구해내지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라합의 가정의 가족들을 다 인도해내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습니다. 기왕에 구원해 냈으면 그 백성들 진영 안으로 좀 이끌어가서 함께 축하도 하고 칭찬도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영 밖에 두고 했습니다. 이 진영 밖에 두었다는 말씀은 아직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에 또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 단순히 혈연의 조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만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시면 애굽을 떠나서 함께 광야로 출발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묻혀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되었고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보시면 포로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일정한 그 백성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거치면 노예들도 그 절차를 거치면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들여지는 절차를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영웅적인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민수기 32장 말씀해 보시면 그를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나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민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정탐꾼에 선정됩니다. 비록 다른 형통을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선정되었고 가나안 정복전쟁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혈통만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던 사람이 그 혈통 가진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지난 생에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 결혼하고 그 혈통에서부터 보아스가 생산되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혈통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사람들께 다 받아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도 네가 복에 근원된다. 복에 근원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물질적인 혜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태의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 고향 땅 갈대오라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불러놓으시고 복에 거는 데라고 하시는 말씀 나누어줄 축복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이 신앙,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이 신앙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면서부터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은혜에 대해 불어주시려 구원의 성불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이 여리고 점령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도 점령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쉽게 모든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광야에서는 40년간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의 곡식을 먹게 하시고 여리고 앞에서는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 시행하면서 절대로 사사로운 욕심내지 말 것을,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